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만져주신 그 은혜와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간디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강론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기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성경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가 실천하였던 비폭력 무정주의가 이 성경의 가치, 예수가 말했던 이 평화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간디는 정말 세상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꿈꿨던 세상과 공동체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간디가 결국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성경을 알았지만은 이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를 알았지만 신앙을 갖는 것에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간디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디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가 이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교회와 성도로부터 받았던 그 거절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서 생활했던 간디가 이 백인 기독교인들로 받았던 부로부터 받았던 그 배제와 혐오, 또 당시 그 교회가 그를 불합리하게 대했던 처사, 또 무시, 이러한 교회로부터 받았던 경험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른다고 하는, 그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참 많다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신경을 써서 주변을 살피면 이 간디와 같은 인생이 꽤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에도 떠오르시는 이름이나 얼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그런 인생이 누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어렵지 않게 몇몇의 인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때 설교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맞고 그날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정말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한 후임이 있어서 그 후임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본인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문제를 교회에 터놓았는데 그럴 생각할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더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사역하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러한 분이셨지, 내가 이런 예수님 따르고 있었지, 내가 이러한 존재여야 하지라는 인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선 맥락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간 자신들이 행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그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지친 행색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배를 타서 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꽤나 오랜만에 휴가였기 때문에 휴식이었기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배에 오르고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배에 내려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달콤한 휴가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고 훨씬 더 결핍이 있어 보이는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결론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 본다면 아마 학자들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인구는 현대사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당시 2만 명이라고 하면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도시, 소도시의 인구 전체와 방불할 정도로 꽤나 많은 인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배제되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보면 다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남루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행간에서 이러한 무리의 규모나 혹은 그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당시에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탈진한 제자들과 이 결핍한 무리들이 만나는 곳을 말씀은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서술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배경을 통해서 그가 하려고 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이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품 하나, 뭐 장면 하나, 조명 하나까지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배경이 사실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한 그 진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서 쓰인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여서 광야라고 자주 쓰이곤 합니다. 게다가 이 한적한 곳이라는 형용사가 70인역을 보면 주로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하는 게 분명한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이 사건과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던 그 출애굽에서의 광야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오버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르지 않고 그 사건의 해결 방식과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이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나요? 광야는 흔히 준극지라고 불리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80도가 넘나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고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 때문에 동사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광야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안에는 생명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광야는 절망이 짙게 깔려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 부분에서 광야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희망 없는 인생들, 희망 없는 역사, 희망 없는 시대를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처해진,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했던 그 광야와 우리의 일상이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3 아이들이 2002년생들입니다. 저희가 월드컵을 보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신나할 때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한 번쯤 생각나신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타가 공인한, 그리고 스스로를 저주받은 02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그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 주사를 맞으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중학교 왔더니 메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의 어떤 그 방역 환경들, 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들을 중학생 때 지나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뭐 교육 과정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음 경험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9월 모의고사인데 제가 너무 불쌍해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생에는 망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생이 있다는 거는 다음 생도 있다는 건데 그런 식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목사님 그냥 저 두시고 행복하세요.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볼 때마다 너무 멘탈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고3인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 전체를 보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일부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진원들 혹은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식구들 혹은 주변의 공동체 인원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겨서 써야 하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회에 많은 기능들이 멈춰있고 경제가 순환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처음 걸어보는 너무나 어려운, 마치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그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어려움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때문이다, 어떠한 뭐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사회의 어떤 분란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광야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은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정없이 찌르는 그 광야를 걸어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본질,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광야 가운데 놓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당시 이 무리가 겪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함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난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평등과 이 처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질까요? 이 무리들이 그때는 결핍하지 않고 남루하지 않고 비천하지 않고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지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당시에 경험해야 했던 그 불평등의 문제와 이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지위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인류가 풍성함만을 누리던가요? 그렇게 되었더니 인류가 전혀 아무런 것에 대해서도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늘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이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양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거를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위에 이렇게 아주 하얀 그 보들보들한 양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목동이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그 양들하고 함께 뛰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양 하면 그런 식의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것이 완벽한 허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관령 목장에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관령 목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렇게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아주 귀엽고 하얀 양들을 이렇게 만지고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저를 맞이했던 것은 하얗고 귀여운 양들이 아니라 악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어디서 나지 하고서는 코를 크근거리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악취가 다름 아닌 양의 몸에서 나는 거였습니다. 몸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몸에 별의별 오물들을 이렇게 다 묻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양은 몸을 스스로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몸을 씻거나 몸을 이렇게 정돈하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은 뭐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욕심도 많고 길도 잘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초식동물인데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하고 아니면 뭐 초식동물이면 빠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느리고 뭐 뿔이 있는데 말려서 편안하게 받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양은 절망적일 정도로 생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내몰린다라는 이야기겠죠.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양에게 목자가 없다. 이 말은 그냥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죽음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이어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끊임없이 이 본문의 대상들을 향해서 가능성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은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 1세기에 팔레스타인은 사회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 했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독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그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그 고용의 불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하고 상처받기 쉽고 사회에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인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내세울 만한 사람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무리라는 표현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늘 고생하고 기진하고 아파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배고픔이었을 겁니다. 그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민이식 위천이라는 고사성어를 말합니다. 민이식 위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은 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 그런데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 자들이죠. 먹을 하늘로 삼는 자들.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가 와서 그 하늘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2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성경은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동사는 복음서의 맥락 내에서 늘 예수님이 주어로 계실 때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순간 그 현장에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역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선명한 역사, 선명한 치유와 회복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목자 없는 양에게 여러분 회복이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에게 치유가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에게 역전이 무엇일까요? 목자를 되찾는 겁니다. 목자를 되찾는 겁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는 최고의 회복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단순히 기적이 어떠한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이 관계 회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린 다 압니다. 마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의 최초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친히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남루하고 늘 기진하고 늘 노력하지만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소확할 것이 없어서 늘 상처받아야 하는 너희와 같은 무리들, 목자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고백으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대하시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확신케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제서야 이제 무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떼어준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고 어떤 것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떡을 뗍니다. 살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와 살을 찢어서 그 입안에 넣어서 먹이면 그 인생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비천함들, 수많은 남루함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역전케 되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목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죠.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큰 무리의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 2만 명의 인생을 먹이고 살리셨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이 본문을 마주하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서 다 이해하고 묵상하고 은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혹은 이 안에 담겨진 그 신학적인 의미,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니 이게 참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덮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그래서요, 이 사건이 기적이고 구원사를 이해하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했다가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할 때면 늘 그 결말에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했다, 딱 거기에만 이야기의 전부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로부터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그 사이에 그 결말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중간의 과정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절망으로 시작하였다가 풍성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 사건은 그냥 기적이야 하고 말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혹은 이것이 그냥 기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이 이 사건의 방점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그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아니면 뭐 땅에서 음식물들이 막 솟구쳐 올랐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실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기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았다, 이것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초청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이게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한 사람의 도시락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자들에게 전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무리들을 먹이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떡을 주님께서 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자들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것을 떼서 무리들을 먹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 41절의 딱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맥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앞서 맥락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30절에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지칭하여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했다, 제자들이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사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사도라는 단어가 딱 이 부분에서만 쓰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선명해지죠. 게다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들을 돌아봐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사역을 사셨습니다. 3년을 사시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뉠 수 있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전반기의 2년은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대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먹이시고 축귀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의 1년의 사역은 그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전반이 무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후반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야만 하는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교회됨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 양식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사역들을 끊임없이 세상에서 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이야기가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단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34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약 전체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의 거대한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의 거대한 종교사회였던 유대 공동체에서 관계적으로는 배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관계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취직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어떤 곳이겠습니까? 결핍밖에 없습니다. 다들 남루하고 다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으고 모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난함이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실에 대한 현실적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떤 지표가, 그들의 어떤 부가 좀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과 가난이 모였는데, 결핍과 탈진이 모였는데 거기에 가난함이 없답니다. 거기에 오병이어 때 떼어주었던 예수의 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있는 곳에는 가난함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 없고, 남루한 것이 없고, 비천한 것이 없고, 쓰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 말씀을 열었던 간디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심과 전도의 열심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결핍되고 문제된 것은 세상을 향한 손과 발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헌신을 잃었습니다. 구원과 복음을 그저 예수천당 불신주,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이야기로 종결시켜버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모일 수가 없고, 뭐 한편에서는 교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저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는 거였습니까? 교회가 언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사역하는 거였습니까? 교회는 원래 가난하고 원래 탈진한 사람들,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곳에 가난함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 이렇게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지막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외에 다른 몸이 없다. 이 땅에서 그의 손과 발이라곤 당신의 손과 발뿐이다. 당신의 눈을 통해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연민을 본다. 당신의 발로 그는 선을 행하기 위해 걷는다. 당신의 손을 통해 그는 모든 세상을 축복한다. 당신의 손은 그의 손이고 당신의 발은 그의 발이며 당신의 눈은 그의 눈이다. 당신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외에 이 땅에 다른 몸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외에 다른 몸을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떡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그 기적의 사역들을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로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시는 아버지, 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는 것